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늘이 자매가 이제 예쁘게 하고 오늘 나와서 또 찬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같이 펴시고. 예,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보다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힘들더라도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구분 방식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를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체크하는 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사실 아니지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하는 데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할때그 기독, 그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에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크리스트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이 발음을 아이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서 크라이스트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처음에 이제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식 그러한 발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한자에서는 외국어를 이렇게 옮길 때그 한자 단어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소리가 비슷한 걸 그냥 끌어다가 쓰는 그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다 쓴게 그이 독 이렇게 됐습니다. 그이 독. 그래서 옛날 성경에, 초창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할때그 그리스도를 그이 독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독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이가 너무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제 기로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따라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타를 믿는 종교, 불타를 믿고 따르는 종교를 불교라고 부르고, 그렇죠? 불타가 석가모니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그게 불타교, 이게 불교예요. 또 모하메드를 믿고 따르는 종교를 우리가 모하메드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이죠.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또 공자를 따르는 교를 공자교라고는 안 해요. 유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천주교의 경우에는 영어로는 로만 캐톨리시즘 또는 로만 캐톨릭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톨리시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사실은 이게 이제 참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그 이 사상이에요, 사실. 이교 사상의 차원이에요, 사실은. 워낙 그 이교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제, 이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을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훌륭한 유대인 청년을 우리가 추종한다, 이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예수라는 한 인간을 따르려는 시도,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훌륭한 유대인 청년을 그 청년의 사상을 따르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사회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그 급진적인 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적인 그 교파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 자체를 믿는 이 믿음과는 달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청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군가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33년간을 살았던 어떤 유대인 청년의 그 사상 또는 그 교훈 또는 그의 도덕적인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떠받들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없이 훌륭한 인격적 속성만을 가진 인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로 또 전능자로 또 스스로 계신 분으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또 만물의 조성자로 불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동일하게 가진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청년 예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거기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 7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그 7절의 문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금 앞뒤 문맥하고 앞뒤 구절하고 조금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툭 던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자, 그렇죠? 그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고 또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연속선상을 본다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가르침, 교리가, 예수님에 관한 그 교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받는 자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어제 믿어서 예수님을 어제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해준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오늘 들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달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 교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믿었던 예수님과 전해받은 사람이 믿은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교리에 너희가 끌려다니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요게 이해가 가시죠? 그런 상황, 그런 일단 그, 이, 원래의 그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파악한 상태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 즉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사실은 이 구절을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맥에서의 그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넓은 틀에서는 또 그것이 또 동일한 말씀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그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좀 우리가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러한 교리 공부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시간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현재에 해당하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 그렇다면은 이 땅에 계시기 이전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걸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처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처녀 탄생 이전의 예수님, 영원 전서부터 처녀 탄생 이전까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 전부터 처녀 탄생 이전까지 이러한 그이 시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게 될 때, 혹은 알고도 무시하게 될 때,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무슨 해방 신학이니, 이런 여성 신학이니, 이러한 신학 또는 예수님을 고귀한 인품을 가진 어떤 유대인 청년 를 따르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전의 그 모습을 살펴보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근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근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다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날 것인데, 여기 이제 태어났고,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사도행전에서 주의 거룩한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아들, 그러니까 남자아이인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이고 그 이름이 대단히 특별합니다. 놀라우시니, 원더풀, 놀라우신이라는 거예요. 또 계획자, 카운슬러로 돼 있죠. 계획자고 또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존하는 어떤 존재다. 영원히 있는 어떤 존재다.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우리가 경험상으로 아무리 오래 산 인간도 다 죽기 마련인데 그런데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이 영존하는 아버지 할때이 아버지의 F가 대문자로 돼서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구약에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지금 한 아이에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셨어요.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지금 이사야서를 펴놨으니까 45장 5,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이것은 해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온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그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바로 그분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쉐마라고 불리는 그 4절 5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One Lord. 한 하나님이다. 한 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 불리고 영존하는 어떤 존재라고 불리게 될 때 이 아이와 지금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하나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한 하나님을 내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미가 대언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이 통치자 메시아, 이 치리자 메시아는 그의 나아감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묘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생겼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전에 생겼습니다. 저의 시작은 옛적부터이긴 하지만 그 옛적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한 5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통치자 메시아가 오시게 될 터인데 이분의 그 출처, 이분의 시작은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단순한 청년 예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언되셨던 이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요한복음 8장에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BC 한 4년경입니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기는 근 2000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이라면 인간이 정말 예수님이 그냥 한 훌륭한 청년 인간 청년이셨다면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서가지고 나는 단군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이 보고 아 우리 박형제가 드디어 조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은 지금 모든 유대인이 자기들의 조상으로서 거의 신성시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거의 신성시하는 그런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 충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이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지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 주기도문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17장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 이 지금 아브라함까지도 참 봐주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이런 것을 언급하신단 말이죠.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진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흔히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미친 사람, 이게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이런 미친 사람이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사실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변화됐던, 극적으로 회심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 표현은 좀 완전히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게 번역을 해놨고, 사실 흠정역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도 우리가 이런 말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이렇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이제 계시는 분인데,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equal하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것을 robbery, 어떤 강도짓, 빼앗는 것, 강제로 뭔가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본질적으로 실제로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form,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형태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어떤 한 훌륭한 인간에 대고는 아무리 그 인간이 훌륭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여기 지금 신격 갓헤드라 그랬는데요. 갓헤드.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육체적으로 fullness, 채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육체 안에 충분히 채워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몸이 필요 없는 분인데 이분이 몸을 입고 있는데 그 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충만히 지금 입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유대인 청년,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던 그런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록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이분이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셨다. 제가 이 청년 시절까지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구절들이 이제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쨌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때 이 그분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분, 즉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존재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 존재들이 이 모든 것이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게 되면 아 이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정확하게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보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도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 즉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처음 폈을 때 나오는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그냥 의례 늘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아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데 신약 성경이 너무나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일개 인간에 불과한 유대인 청년을 신으로 높여서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유일하게 참되신 그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인류의 시간 역사상 어느 시점, 즉 20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언급한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청년의 형태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청년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신 분이 청년 예수가 되신 것을 믿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파멸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시죠?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오늘 얘기가 좀 딱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지개 양은 너무 계시죠? 예, 네, 한번 예, 네, 조금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 영원 전부터 성육신이라는 게 거룩한 육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인카네이트 하셨다,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예.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잠깐 동안 드릴 말씀은 이제 처녀 탄생부터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가 바로 처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처녀 탄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용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톨릭 용어죠. 동정녀라는 단어 자체는 가톨릭 용어이면서 이것이 물론 이제 순수한 단어 자체는 그냥 동정이라는 말이 이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다 이제 차용이 될 수 있으면서 어떤 육체적인 이 성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이 사람을 이제 일컫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정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붙일 때 이것은 신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가톨릭은 복음과 성경과 이 이교 사상을 완전히 혼합해 놓은, 완전히 짬뽕 시켜 놓은 그러한 어떤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교신 중에 이 여신의 개념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여신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어보셨어요? 네. 헤라. 예? 네? 비너스. 또. 다이아나. 세미라미스. 예. 그런 것들이죠. 예. 이게 다 베스타도 여신이에요. 불의 여신. 그래서 우리 베스타 자동차 있었죠. 예. 이 여신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신들이 많은 경우에 처녀로 나와요. 이교 여신에 보면은 그 아프로디테니, 비너스니 이런 게 전부 달의 여신이죠. 예. 이런 여신들이 처녀 형태로 나옵니다. 왜냐면 그 처녀성에 뭔가 대단히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교도들이 믿은 거예요. 그 개념을 지금 마리아에게 갖다 붙인 것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 동정녀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처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고도 영원히 평생 동정녀였고 몽소 승천했고 무염시태, 그러니까 죄 없이 잉태했고 이런 걸 온갖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마리아를 신성의 제4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제일 싫어할 사람이 마리아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리아를 봤을 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이렇게.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고개를 푹 숙여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교 여신의 개념으로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처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때만 처녀였지 그 이후에는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 문제가 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처녀 탄생 믿어도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 탄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에게 그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아담이 결국 먹었죠. 아담과 이브가 먹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한 사람이에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이에요.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가 잘 알기로 이것이 육체적인 사망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이것이 지금 사망의 전체적인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 인간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처분은 바로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사실 한 톨의 죄만 발견됐어도 모든 사람을 그냥 싹 쓸어서 영원한 불못에 그냥 쳐넣는 것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인간을 만드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진리와 긍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 모임 때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공부하면서 진리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숨을 그 콧구멍에 손수 불어 넣으셔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한번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담이 한번 죄 지은 거 그거 그냥 없는 걸로 쳐주지. 이렇게 유야무야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서로 엄청나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둘 다가 만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만족시킬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 방법이 그것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하고 그 대가는 오직 죽음뿐인데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고안해낸 것이 처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인간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든, 누가 죽든, 짐승이 대신 죽든, 누가 죽든, 천사가 죽든, 누가 죽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대단히 독특하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냐면 피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흐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에는 피가 없어요. 그렇죠. 동물은 있지만 식물에겐 피가 없습니다. 천사에게 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간에겐 피가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기 17장에서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혼을 위해 대속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는 먹지 말아라. 짐승의 피도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은 다 죽이시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 인간의 그 죽어야 할 죽음,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 인간의 그 육체에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존재는 피를 가진 어떤 존재이어야만 하고 짐승의 피로는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짐승을 인간만큼 존귀하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지며 죽어도 결코 그 인간을 영원히 속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값을 지닌 피를 가진 인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피를 가진, 인간의 몸과 피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졸리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이 처녀 탄생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 구상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 남은 문제가 뭐냐면, 모든 천연적인 인간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이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으면 인간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에게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라는 그 남자와 그 아들, 또 아들, 또 아들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씨, 그 씨에 의해서 인간의 몸 안에서 피가 형성되면, 그러면은 그 피를 가진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고안하시는 그 문제가 뭐냐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천적으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차단된 한 인간의 몸을 이제 예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처녀 탄생, 즉 남자의 씨,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정자가 없이 성령님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에서 이 아이가 만들어지는, 몸이,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 산모와 그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서 자기의 배설물을 이렇게 엄마에게 넘겨주고 엄마 몸에서 그 영양분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취합니다. 그게 탯줄이에요. 그런데 피는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피는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막을 통해서 태반과 연결된 그 탯줄의 그 막을 통해서 서로 이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기만 하지 피가 서로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태아의 몸속에 형성된 피는 전적으로 그 아빠 쪽으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엄마 쪽 유전자 결합돼서 그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몸만 빌어서 태만 빌어서 지금 이 몸이 형성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피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안하신 그런 인간의 임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남자 없이 여자, 즉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기 때문에 그 피는 인간의 피와 동일한 피가 아니고 따라서 그것이 아담의 죄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된 피, 원천적으로 죄로부터 차단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이건 우리와는 다른 몸이에요. 예. 이런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다, 처녀 탄생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A body. 예. 이 특별한 몸인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이 형성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초자연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한 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아담의 죄로부터는 원천적으로 차단된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 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게 참 예수님의 출생이 대단히 이게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복잡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물학적인 이러한 이 신비 외에도 예수님은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으셔야 돼요. 왕족의 혈통을.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를 여자의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처녀 탄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 인간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인간이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에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거라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한 민족 곧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영원한 복과 왕권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이 여자가 됐든 또는 그 여자의 합법적인 남편이 됐든 둘 다가 뭐여야 되냐면 왕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 계열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계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아들이라고 표현된 건 실제는 사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 계열, 솔로몬의 계열에서 이어지는 요셉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왕족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되신 이분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이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고 이분이 왕족에서 왕가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하게 살았던 어떤 한 청년을 신으로 추앙하는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네. 이분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었고, 30살쯤 되셨을 때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상생애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제 드러나게 사역을 하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또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이분이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이셔서 이분께서 조만간 이 땅에 다시 육신을 입은 채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을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이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어떤 십자가에서의 흔적을 가진 채로 우리의 교육 목적상 그 흔적을 가지고 영원히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전해주는 자나 전해받는 자나 그 사이에서 변질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또 이것이 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불의한 인간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또 의로운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어제의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으셨던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원히 또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실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으로 적용해도 우리가 그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을 단지 훌륭한 인간으로 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서 전하거나 그렇게 믿는 자는 정신 나간 자이고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파멸, 영원한 불못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썩는 존재, 죽는 존재인 일개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입니다. 그게 불타교예요. 불교예요. 그게 마호메트 교예요. 그게 조로아스터 교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될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인간이 원래 신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돌을 닦으면 신의식이 개발이 되어서 신이 된다거나 또는 인간들 중에서 그런 신의식이 특별히 강했던 사람들이 부처나 예수다 이런 개념의 이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섬기게 될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이 딱딱하고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네, 찬송 없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마지막 세대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참 우리가 매스컴이나 또 인터넷 상에서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험악하게 너무나 천박하게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개 유대인 청년 혁명가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온 창조하신 그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또이온 사람들을 참 심판하시는 그 권능을 참 죽여서 그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한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